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 절과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4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두 절만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4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고 참 우리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휴양의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좀 확연히 좀 구분이 됐었는데 12장부터 나오는 그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만을 3일에 걸쳐서 저희가 조금 보았었고, 오늘 이제 좀 그 연속선상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내용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길 그 한 무리의 백성을 이제 택하시는 이야기, 그것의 시초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높은 곳까지 이렇게 이끌어 올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내 것을 가지고 싸우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데 있다, 그것을 이삭이 보여준다, 이삭의 체험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통제, 성령님의 징계,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속성과 또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또는 가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 체험과 이제 관련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바로 앞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인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정보 또는 그 모형, 모양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 장차 실현될 어떤 그 이 것들의 그림자 또는 모형, 예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이제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지금 이제 모세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느낌이 색다르실 수 있어요. 아, 이게 모세가 이게 출애굽기 기록하고 이 율법 기록하고 이랬던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느낌이 조금 새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이게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은 이미 알려졌던, 이미 구전이나 또는 기록된 문서로 존재해왔던 것들을 모세가 정리하고 편집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세가 이제 기록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가 기록한 글들 중에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도 안 믿었다는 걸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바를 너희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지금 너희가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는 있어도 예수님 얘기는 없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39절에도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여기에서 성경 기록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속의 실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메시아에 관한 그 언약, 여자의 씨에 관한 그 언급이 주어진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그 밑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야기의 어떤 복선처럼 이렇게 깔려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또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이제 몇 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벨, 형제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아벨,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의의 선포자였던 모세, 노아, 또는 노아가 탔던 그 방주 자체가 또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또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바쳐지는 이삭,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걸 발견하게 되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가인이나 또 이 최초의 세계 정부를 구성했던 니므롯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많이 보여주고 인물이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좀 성경 공부 형태가 되겠지만 제가 요셉이 미리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해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이 말씀 선포 전에 좀 얘기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한 시간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적절한 시간이 되면 마칠 테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케이.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를 가보시면 창세기의 3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원래 요셉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장면은 30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했던 그 장면이 30장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37장에 와서 이제 야곱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요셉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이더라.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이자 대전제로서 말씀드리기를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작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크게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이 메시아는 목자로 불리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친히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목자장이다. Chief Shepherd. 목자 중에서 목자의 장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또 목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자장이 되신다. 어쨌든 이분이 목자세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는 목자였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2절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 형제들의 그 나쁜 행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따돌리고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악을 눈 감고 하는 이런 것이 만연한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의 이러한 행위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악같이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이런 행위는 대단히 정당한 것입니다. 원래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한 것은 형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의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들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이 여기 보니까 그 형들의 그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보고했다. 보고한다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말을 바꿔 이야기해서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말하는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신약성경에 보니까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증언하는 모든 것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만을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본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이제 37장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특별한 채색옷을 입고 있었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었고 대언자로서의 사역이 있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은 대단히 화려하고 값비싸고 존귀한 그런 옷을 입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이 특별한 이 채색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입고 계신 그 특별한 옷, 에봇,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 보니까 3절에 4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근본적인 그 동기가 뭐였냐면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그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족장들은 지금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러한 모함과 질투와 미움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었냐면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이들이 시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와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즉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는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을 미워한 그 이 형제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기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 형제 민족 유대인들에게 시기심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러한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장차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꿈 얘기를 듣고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었는가? 6절, 형님들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며,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사실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한 건 잘못한 일이지만 꿈 해석 하나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어쨌든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 측면으로 볼 때는 현대의 거짓 대언자들보다 훨씬 나은 점을 어쨌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꿈에서 그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함해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라는 것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지금 의미한다고 지금 야곱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장차 이 모든 형제들보다 높여질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장차 이분이 모든 사람 위로 높여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성경은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높여지기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이 모두에게 예언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장차 이제 오시게 되는 이 메시아, 이제 이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을 때 이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통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이 요셉의 이 삶이 시간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순서가 이제 좀 바뀌는데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서부터 보시니까 창세기 37장 12절서부터 보시니까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 아버지 양떼를 먹일 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나안 땅에 세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였죠?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 그렇죠. 그 중에 여기 세겜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야곱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리고 야곱에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와 야곱이라는 원래 이름을 기록할 때에도 이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야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형제들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왕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먼 여행길을 떠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건성건성 찾지 않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입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주소서 하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에 최소한만 순종할 그러한 마음, 그냥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면 세겜에 가서 형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에 가보니 없던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자기가 원래 가기로 했던 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형제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찾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아들은,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이게 개역성경 읽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저도 학생 때 보면은 인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여자 이름 같고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성역 공부하면서 자기 부인도 좀 비슷해요. 자꾸 우리가 자기 부인 해야 된다, 자기 부인 이렇게 하니까 남의 부인 얘기하는 거야? 남의 부인 얘기하지 말고 자기 부인 얘기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 인자, 인자로 이제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 이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지금 요셉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훨씬 더 먼 길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잃은 양의 그 비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99마리를 이제 남겨두고 여기 성경 표현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요셉의 모습에서 지금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또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는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죽일 음모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 민족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0장에서 9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철이 이름에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여러분이 이 포도원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이제는 금방 파악이 되시죠? 성경에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지금 나무로 표현이 되는데 포도나무로도 표현이 되고 또 올리브나무로도 표현되고 또 뭐 하나 뭐가 있죠? 무화과나무로도 표현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도나무, 포도밭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 농부는 지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종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 보내는 이러한 종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보내졌던 대언자들이었던 것이죠.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매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속자인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우했는지를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형제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이 요셉의 형들이 대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이제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는 거죠. 이 꿈꾸는 자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는 이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너 그런 꿈 꿨었지? 근데 내가 우리가 너를 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면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 11명의 이 형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정말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지금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즉 예수님의 형제 민족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니까 손으로는 부지런히 성경을 좀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형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네 꿈이 만약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꿈이 맞다면 그러면은 너가 지금 스스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봐라. 물도 없는 그 구덩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서 네 힘으로 한번 빠져나와 보라. 이러면서 아마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구덩이는 비어있고 속에 물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에 앞서 요셉의 이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즉각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속옷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병사들이 군사들이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 가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겉옷은 그것은 제비 뽑아 가졌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먼저 벗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은 태연히 앉아서 빵을 먹습니다. 여기 다시 37장으로 돌아와 보셨을 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이 빵이 누가 가져온 빵일까요? 동생이 가져온 빵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가져온 빵을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은 태연히 앉아서 이 빵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날이 유대인의 절기상 유월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에는 먹어야 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뭘 먹죠? 유월절에? 꿀을 먹나요? 꿀 먹은 벙어리. 이렇게.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개역성경에 무교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누룩 없는 빵이죠. 없을 무자에다 교자가 아마 그 누룩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교자 같아요. 병이 이제 떡병자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양고기와 우유를 먹습니까? 양고기와 우유.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빵이 있었죠. 빵이. 근데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자기들은 태연하게 빵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주간에 지금 유월절 날에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밤에 유대인들은 태연하게 자기네 집에 모여서 뭘 먹고 있었습니까? 유월절 빵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 형제들 중에 하나는 이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예수님의 이 요셉에 당하는 이 고난의 와중에 형제 중에 하나가 이 사건으로부터 돈을 법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은 20개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 종은 성인 종은 지금 이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노동력이 이제 건강해야 노동력이 있는 것인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소가 뿔로 받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냐면 30세겔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30세겔을 준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서 한 사람이 죽으면 보험료로 얼마를 이렇게 이제 주게 되죠. 상정을 해서 주게 되죠. 이 당시에 노예값, 한 명의 노예값이 얼마냐면 은 30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은 20에 팔리죠. 요셉은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이 조금 넘은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어렸기 때문에 완전한 장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못 받고 20에 그렇게 이제 판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똑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30, 예수님을 노예값에, 종값에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가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 장면이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에게 은 30에 팔릴 것을 지금 정확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이렇게 반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 나머지 반 정도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17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수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140가지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성경의 다른 수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실지 또 언제 그 일을 하게 되실지 또 왜 그 일을 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이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쓴 글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만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해서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진실성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어떤 행위로 너가 개선되어서 네가 득도를 하든 해탈을 하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직 성경만이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성경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신뢰,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또 믿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